윤여준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윤여준입니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제18대 대통령으로서 집무를 시작했습니다. 좀 늦긴 했습니다만 새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새 대통령의 취임과 관련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취임사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박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취임사에는 국정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이 담겨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국가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성찰과 인식, 또 통치 철학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박 대통령이 5년 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집권 기간 중에 어떤 성찰과 노력이 따라야 하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따뜻한 세상을 위한 뜨거운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얘기를 풀어갈 권기봉 씨 함께 자리했습니다. 권기봉 씨, 잘 지냈습니까 그동안?
네, 안녕하세요. 권기봉입니다. 21일 날 목요일이죠. 그때 첫 방송이 올라가고 사실은 긴가민가 했는데 네. 그날 바로 그 아이튠즈에서 우리 방송이 1위에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기쁨에, 그리고 또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보면서 정말 숨가쁘게 일주일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첫 방송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그런 정도의 반응이 있을 거라고는 기대를 못했어요. 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주고 알려줘가지고 알았는데 제가 네. 그저께 부산 갔었거든요. 예. 강의에서 갔었는데 거기서 비교적 중년층의 예, 예. 남자분들, 부인들도 많이 오셨던데 네. 그분들 상당수가 그걸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 팟캐스트 윤여준이요?
네, 들었다고 그러면서 뭐 굉장히 내용이 좋고 예. 뭐 재밌더라고, 유익하고 네. 뭐 그런 얘기 좀 계속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듣고 예. 좀 놀랐어요. 아, 이거 굉장히 뜻밖의 많은 분들이 보셨나 보다. 그래서 이게 처음서부터 그렇게 반응이 뜨거우면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모든 일이. 예. 네? 그래서 아, 이거 저분들 기대를 늘 충족시키려면 네. 이거 정말 굉장히 정신 차리고 바짝 예?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깨가 좀 무거워지던데요. 네. 나는.
아이고. 뭐 저도 잘 하고 또 윤 장관님 따라서 제가 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보셨죠?
네, 네. 뭐 텔레비 중계 자세히 봤습니다.
예. 네. 이번에 아무래도 뭐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여성 대통령이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의상도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것 같고 또 어떤 그 영부인이랄까요? 그 같이 이제 단상에 앉았던 분들도 없고 해서 좀 이전과는 다른 면모가 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거나 그날 예. TV 중계를 보니까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예. 지금까지 봤던 어느 때보다도 예. 뭔가 좀 편해 보이기도 하고, 네, 또 그 한복 입은 며칠은 좋던데요, 아주. 네, 항상 자주 입지를 않았을 텐데 네. 옷이라는 게 아무리 우리의 전통적인 의상이라도 예, 예. 자주 안 입으면 어딘가 겉도는 것 같은 예, 네. 예, 그런 모습 보이기 쉬운데 항상 입는 사람처럼 아주 잘 맞고 네. 보기도 참 좋더라고요. 아주 우아하고 네. 예, 아주 표정도 좋고 네. 좋던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뭐 취임식의 하이라이트는 뭐 의상이나 공연 내용 이런 것보다도 취임사일 텐데요.
아, 물론이죠, 그거야.
예. 취임사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이게 이제 새 대통령 취임 초니까 예. 사실은 이제 덕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우리 전통적인 관습이고 또 미풍양속이죠. 네. 예, 그래서 이 취임사 부분도 좀 뭔가 덕담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덕담할 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실망과 우려가 네. 더 많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뭐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제 주변 그러니까 30대 뭐 초중 후반 네. 젊은 사람들 물어봐도 사실상 이번 취임사는 좀 특별히 인상적이지 않았다 하는 평이 많은데 네. 윤 장관님은 좀 어떤 실망과 우려를 느끼셨는지.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은 것은 예. 아마도 이런 이유도 있을지 모릅니다. 취임사 내용도 내용이지만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하는 스타일이 예. 예, 스타일이 좀 뭐라 그럴까요? 단조로운 편이에요. 예. 이게 말의 강약, 예. 고저가 별로 없거든요. 네네. 일정한 톤으로 쭉 지속이 되죠. 네. 영어로 모노톤이다 그러잖아요. 네. 왜? 그래서 자칫하면 내용이 좋아도 네.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밋밋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인상적인 내용이 없다는 네. 그런 인상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뭐 인상을 어찌됐든 제 경우에는 네. 우선 이게 실망스러운 게 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거시적인 국가 목표 네. 또는 비전이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이 휩쓸고 있어서 네. 지금 뭐 많은 학자들이 이게 문명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엄청난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발전국가 모델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박정희 모델, 소위 산업화 모델이죠. 예. 예. 이게 시효가 지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 운영 원리랄까 국가 발전 원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 발전이 딱 어디 걸려 있는 것 같죠.
정체되어 있다.
정체되어 있는 예. 지체되고 있는 예. 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별로 이 깊은 성찰이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뭐 이 동북아 지역을 보더라도 예. 지금 북한 핵뿐만이 아니라 예. 미국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날로 지금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일본 영토 분쟁도 있고 예. 또 한일 간도 지금 관계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네. 이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급격히 변하고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좀 뭔가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 운명에 영향을 많이 끼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네. 예. 확실한 무슨 좋은 묘안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사회에 이런 불안한 정서가 널리 퍼져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새 대통령이 그런 불안이나 우려를 좀 씻어주고 네. 예, 국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과 그죠? 예, 네.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예, 이런 취임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게 그만 충족이 안 돼서 저는 몹시 좀 실망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물론 뭐 취임사에서 무슨 그런 비전이나 예. 청사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새 대통령이 그 약속한 여러 가지 좋은 개별 정책이 있잖아요. 네. 그걸 성실히 이제 재임 중에 수행을 하면 물론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네. 지금 당장 국민들이 좀 뭔가 감동받고 싶어하고 네. 예, 그런 불안감을 좀 씻고 싶어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라서 네. 예, 그런 게 없다는 게 이제 좀 네.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예, 이렇게 예. 말씀드린 거죠. 네.
많은 실망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려는 어떤 대목에서 이제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셨나요?
예, 그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이 취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 이 취임사를 통해서 뭔가 대통령, 새 대통령이 예. 이 앞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 네. 하는 이런 어떤 그 의사표시랄까 의지랄까 그런 뜻이 네. 별로 그 배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좀 뭔가 국가주의적 냄새 예, 과거 권위주의 시절이 예. 예, 이랬잖아요. 국가주의가. 예. 예. 그런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상당히 좀 걱정이 됐습니다. 네. 아, 사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여러 가지 좋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훌륭한 약속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예. 예.
결국 이게 국민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힘을 합쳐야만 성취가 가능한 그런 과제들이거든요.
예. 예.
특히 앞으로 이제 나라 안팎의 위기가 예. 많이 올 거라고 다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이 뭉쳐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뭔가 이 취임사를 통해서 지도자가
네.
새로 등장한 국가 지도자가 내가 국민과 함께하겠다 하는 이런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그죠? 국민이 공감을 하고
네.
자발적인 참여를 하게 된다 말이죠.
예. 예.
근데 그렇게 하자면 이제 대통령이 국민을 소통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번에 그 취임사는 그런 점에서
네.
예.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예.
많이 부족하고 오히려 좀 일방적이지 않았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가가 결정하면 좀 따라달라.
예.
하는 식의 일방적인 무슨 부탁이랄까 요청이랄까
예. 예.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난 거 아니냐
예.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네.
예. 혹시 저만 그런 인상을 받았나 싶어서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네.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
예. 그랬더니 되게 비슷한 생각들을 말씀하셨고
네.
또 어떤 정치학자분은 심지어 이 국가주의 부하를 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더라. 이게 좀 제가 보기에 조금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까지 있었어요.
예.
네.
국가주의의 부활 우려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정말 우려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그 인혁당이나 이제 과거사 관련해서 시원하지 못한 어떤 그 입장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고 했는데 그런 과거사 인식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대통령으로서 위치하는 어떤 그런 자세랄까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과거 회기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지금 그 취임사에서
예.
나타나는 모습은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예.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미국 어느 학자의
네.
말인데요. 이 국민이라는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정치
예.
과정이죠.
예.
예, 이 과정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라는 거죠. 대통령이. 대통령이 뭐 혼자 결정해서 명령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네.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예.
즉 민주정치 과정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스스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예를 들면 무슨 모임의 사회자 같은 위치. 예. 심지어 어떤 학자는 뭐 동료 중에 1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이렇게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아니라 예? 그런 수직적 위계질서에 꼭대기 있는 위치가 아니고
예.
예. 동료 중에 1인자
수평적인.
같은 수평적인
예.
예. 그런 위치라야 한다. 라고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박 대통령이 과거에
네.
당을 운영하던 모습이나
네.
또는 최근에 인수위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어딘가 스스로 판단자나 명령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언론들도 여러 차례 소통이 안 된다.
예.
뭐 먹통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네.
비판을 했는데 별로 그 박 당선인이 그 당시 당선인이니까요.
예.
뭐 바뀌는 모습을 보이지는
그렇죠.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무총리 이하 강료들의 인선 내용을 봐도 그분들을 대통령이 국정을 협의하는 대상자라고 본 것이냐.
예.
아니면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쓴 것이냐. 예, 이분에 대한 논란이 지금 많습니다.
예,
많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역시 자기 말을 충실히 수행할 사람을 고른 거다.
예.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 쉽게 얘기해서 충성도를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예.
이런 비슷한 경우를 뭐 지난 정권에서도 사실 저희가 못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했으니 대통령 혹은 정부를 따라와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네.
사실 뭐 아직 뭐 명확한 어떤 분석이나 그런 감사가 끝나진 않았지만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번 정권, 새 정권도 비슷한 길을 걸을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아직은 단정하기는 좀 이를 것이고 그런 걱정은 되지만 꼭 그럴 거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나중에 박 대통령이 국정을 일방적으로 이걸 운영한다 할 것 같으면 이명박 대통령 때 경우처럼 결국 대통령이 갈등을 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의 당사자가 되기 쉽지요. 그러면 그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민에게 약속했던 국민 대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민 대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이번에 취임사에서도 대통령이 굳게 약속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가 어렵지요.
이번 취임사에서는 국민 행복이란 단어는 좀 많이 나왔지만 그 대선 과정에서 언급됐던 뭐 국민 그 대통합 혹은 화해 이런 이야기들은 또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뭐 결국 이제 뭐 모든 좋은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전에 많이 한 얘기는 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은 분명히 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나 동기 훌륭한 거죠. 애국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나라 잘 되게 하려고 국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나 동기가 아무리 좋더라도 만약에 과정과 방법 위 이게 잘못되면 그 목적과 동기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서양의 어느 유명한 소설가가 이런 말 한 게 있어요. 선의에 찬 우행은 악행으로 통한다.
우행이
우행이라는 어리석은 행동이란 말이죠. 행동. 한문으로 어리석으로 행동을 행자. 그러니까 선의로 선의로 한 일인데 이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쁜 뜻으로 했던 악행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의 방법론을 굉장히 강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대국적으로 좋은 뜻으로 정말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내가 국가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거니까 논쟁하지 말고 따라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동기는 의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방법이 민주적이지 않았잖아요. 일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끈질긴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계속 갈등이 이어져 왔죠. 그러면 본인 대통령은 그런 과정을 생략한 목적이 효율성 때문에 그러다 치더라도 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언제 바쁜데 찬성 반대하고 동의를 구하느냐. 이 민주적인 정치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효율성을 살리려고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끈질긴 국민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일이 더 원만하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효율성을 살릴 수가 없이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잘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애국심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이것만 가지고 일을 밀어붙이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방법이 어디까지나 민주적이래야만 그렇죠. 국민의 동의를 얻고 국민이 반대하면 설득을 하고 그래도 끝내 다수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 뜻이니까. 이런 방법론을 소리하면 결국 본인이 바라는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문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방법의 중요성, 과정의 중요성 관련해서 이번 그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뭐 파독 광부나 아니면 한강의 기적 혹은 경제부흥처럼 그 아버지 시절 지금으로부터 벌써 반세기 전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어떤 주요 키워드들이 이번 반세 이후 지금 이 취임사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시대는 바뀌었는데 과연 그러한 아버지 시절의 방법론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우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저도 뭐 제2의 한강의 기적 뭐 하면 된다 뭐 이런 말이 그때 가도 들었던 말이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30대 생각이 딱 떠오르던데요. 많은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아버지이시기도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고 그렇죠. 그분의 업적을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하는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아버지의 역사적인 업적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겠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이 잊어버리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상기시키고 각인시키겠다는 막 따님으로서의 그런 효심이 발동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선의로 해석을 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런 말을 통해서 어떤 인상을 받았냐 하면 아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와 지금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박 대통령은 30대 패러다임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그런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앞으로 나타난다면 예. 이건 시대의 흐름과 부딪히게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럼 취임사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길게 우리 나눴는데요. 그럼 화제를 좀 바꿔서 이번에 정부 조직도 채 개편이 되지 않았고 또 장관도 인선은 됐지만 그 임명이 되지 않은 뭐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의 장관들이나 수석들의 일부 같이 이제 가야 하는 동거의 상황이 어색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새 대통령은 취임을 했는데 내각은 국무총리밖에 없는 예, 이런 조금 예, 좋지 않은 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 네. 뭐 기형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네. 이게 뭐 당장 국정원 수행하는데 큰 문제를 가져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만약 장기화되면 네.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지금 봐서는 뭐 그렇게 장기화될 것 같지 않잖아요. 지금 강요돌 청문회가 지금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홍원 국무총리 네.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과거에 또 이런 선례가 있긴 해요. 저도 그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할 때 98년 예. 2월 25일이죠. 그때 제가 환경장관이었거든요. 전임 정부의 아, 예, 장관으로 예. 있었는데 국회에서 그 김종필 국무총리 이 취임 인준이 안 돼가지고 예, 예. 내각을 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월 24일 날 이제 자정으로 임무가 끝나야 되는데 네. 3월 3일인가 제가 퇴임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네. 만 닷새 동안을 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먼저 여당 내각에 그냥 이렇게 동거하는
예.
아주 어색한 동거죠. 짧은 기간이지만. 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같은 새누리당 정권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뭐 훨씬 좀 낫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네. 네. 뭐 이거는 오늘 말씀 주제랑 좀 어울리지 않은 걸 수도 있겠는데요. 그 닷새 동안의 추가 근무 기간 동안
네.
뭐 근무 국무회의 같은 걸 하게 되면
아, 주로 어떤 했습니다. 얘기를? 아니, 그거는 아. 뭐 정례적으로 하려면 일주일에 예. 하면 열리는 건데 예. 예. 그 국무회의는 반드시 뭐 반드시 대통령이 주재하는 건 아니고요.
예.
어쩌다 한 번씩 대통령이 주재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국무회의는 당연히 새 대통령이 주재해야 되는데
예.
이 내각이 전임 정권 내각이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뭐 각 국무회의를 소집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냥 닷새 동안
예.
그냥 자리를 지키면서
네.
왜냐하면 국무회의는 공석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네. 지키면서 그냥 이 조직이 동요하지 않도록
네,
잘 관리하는 뭐 그런 일만 했죠. 뭐.
네. 네. 그럼 이번 그 상황을 보고 여당에서는 뭐 야당의 발목 잡기다라고 비판을 하고 또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이 의회주의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다라고 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여야는 이래서 안 풀리면 항상 서로 책임 떠넘기는 게 이제
예.
관행인데 이번의 경우에는요 여당이 야당이 발목 잡아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명분이
예.
약해요.
예.
네. 아니 정부조직법 이제 개정안이 이제 예. 제출이 됐는데 하나도 고치지 말고 다 그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원안 통과를.
그러면 야당도 예. 자기들 입장이 있고 자기들 예. 판단이 있다고요.
예.
예. 그러면 뭐 곧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고치자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권리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어쨌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국회가 입법부의 권능이니까
예.
예. 이걸 뭐 한자도 고치지 말아 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건 입법부의 권능을 예. 뭐 침해까지는 아니라도
예.
그 존중하지 않는 태도거든요.
예.
당연히 야당은 그 자극을 받게 마련이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예.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장관을 먼저 예? 후보를 지명했잖아요.
예.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법은 아닐지라도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보긴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면 야당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죠.
예.
예. 그래서 야당이 좀 여러 가지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예.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뭐 감정을 품고 예, 일부러 뭘 지연시키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일방주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려면 예. 아, 그 자리가 없는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예, 예. 아직 자리가 없는 부처에 대해서는 장관 임명을 안 하는 게 좋고
예, 예.
후보자는 골라놨지만 법이 통과된 데 발표하겠다. 예. 그럼 국민이 그 이해 못할 거 아니죠.
네.
또 어떤 이유로서든지 동시에 발표를 해야 될 사정이었으면 뭐 야당의 사전에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이러려는 이유로 나중에 법이 통과된 다음에 발표하는 게 상식인데
네.
이러려는 이유로 동시에 발표할 테니까 이해해달라.
네.
그럼 야당이 그 이해 못한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소한 것에서 입법부를 존중하느냐 경시하느냐
예.
하는 뭐 그 생각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은 있어요.
예. 네. 입법주의 혹은 뭐 의회주의와의 이제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 외에 또 시민과의 관계도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111 사태 때 청와대 주변에 이제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제 인왕산이나 이후에 이제 70 청와대 앞길 백악산까지 네.
차례대로 풀었죠.
청와대 가까운 네. 쪽까지도 이렇게 개방이 됐는데
네.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해석할
그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네. 면에서 이번 그 박근혜 정권 관련해서는 과연 그동안 구중궁궐이라고 좀 비판받아왔던 이 청와대를
네.
어떻게 해야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함정에 좀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근데 청와대 외곽 이제 경비를 예. 삼엄하게 해서 거의 그 통제를 출입 못하게 통제를 오랜 세월 했잖아요.
예예.
그건 물론 이제 북한으로부터 끊임없는 네. 그런 무력 도발을 받았고 실제로 1.2 네. 사태라는 건 대통령 위해할 목적으로 온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엄격하게 경호를 한 것은
예.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으나
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네.
남북한 간의 관계도 바뀌었잖아요.
예예.
그런 변화에 따라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좀 대통령이 집무를 하고 기거하는
네. 네.
그 공간에 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네.
하는 노력한 건 정말 그건 바람직스러운 거였지요. 그런데
네.
청와대는 물리적인 거리가 뭐 시민으로부터 멀다 그래서 구중궁궐이라고
네.
한다기보다는
네. 네.
예, 이 정신적인 거리가 멀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예, 이게 사실 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국민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느냐.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예. 예,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대통령은 그래서 청와대라는 공간
네.
또 참모라는 울타리
네.
이거를 넘어서 항상 자기가 원할 때는 생생한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 돼요.
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아무나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주 어느 사람을 부른다. 그래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듣는다. 이게 좀 소문이 납니다.
네.
그러면 그 자주 들어오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또
몰리고
예. 거기서 무슨 뭐 청탁을 한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
당연히 보고가 됩니다.
예.
그럼 대통령은 그 이상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과거에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가족이 하든 친구가 하든 친척이 하든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한테 어떤 불이익을 받을 걱정 없는 위치에서
네.
그렇죠? 항상 솔직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건 누가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대통령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이걸 안 찾으면 대통령이 현실로부터 쫙 멀어집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아무리 서민적인 대통령이라 소리를 듣는
네.
서민과 함께 살았던 대통령도 취임해서 청와대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 약 석 달 걸립니다.
네.
석 달 지나면 현실로부터 쭉 멀어지게 돼요. 이게 무슨 주변 사람이 차단을 해서 그런다기보다는 메커니즘이 그래요.
네.
예. 그러면 그때부터 대통령은 각종 보고를 통해서 세상을 접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참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대통령이 받는 보고 가운데는 정직하지 않은 보고가 많아요. 특히 민심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밑에 모시는 사람은 가능하면 대통령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고 네. 뭐 대통령에 대해서 좋지 않은 민심을 굳이 보고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말했다가. 그러니까 예, 예.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예. 예. 그런 이런 분위기가 주변에 쫙 이제 깔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서로 그걸 안 해버린다고. 네. 그럼 대통령은 늘 듣기 좋은 보고만 들으면 예. 그걸 진실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도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예. 그러면 대통령 어떻게 되느냐. 진짜 민심으로부터 쫙 멀어지는 거죠. 예. 민심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대통령 민심이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실패의 길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대통령 스스로 그런 실패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예. 본인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대통령이 정직하지 않은 보고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네. 예. 잘 믿겨지지는 않거든요.
네. 뭐 그렇겠죠. 아니, 세상에 대통령한테 정직하지 않은 보고를 한다는 게 얼른 믿어지지 않죠. 그런데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무슨 일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예.
아, 정부가 하다 보면 뭐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실수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예.
또 아랫사람이 뭐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 뭐 예. 이 일이 터지면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된다고요. 그러니 고위공직자들이 책임 추궁을 모면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대통령한테 진실을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이걸 적당히 이제
버무려서.
각색을 해가지고 예. 자기들한테 책임이 오지 않도록
예예.
하여간 뭐 이걸 정치권 탓으로 돌리든 뭐 언론 탓으로 돌리든
예예.
언론 탓을 많이 하는데요. 예. 그게 보고를 합니다.
예.
그럼 대통령은 그렇게 그 보고서를 믿고 예? 엉뚱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생기죠. 예. 그러면 이게 정직하지 않은 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실상을 모르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봐야 돼요. 예. 근데 뭐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제가 생각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제가 공보 수석을 했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IMF 사태가 왔지 않습니까?
97년. 예.
이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경제에 대해서
예.
좀 약간 좀 전문성이 많이 좀 부족한
예, 예.
뭐 그런 편이었죠. 네네.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럴수록 경제 강요나 경제 보좌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경제를 잘 챙겼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매주 이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데요.
네.
항상 이제 경제수석으로부터 한국 경제가 이미 연착륙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잘 가서 세계 여러 나라가 참 대통령 리더십을 찬양한다
네.
하는 이런 식의 그 긍정적인 보고를 계속 받아왔어요.
네.
그런데 사실 그때 이미 민간에서는 경제가 굉장히 나빠질 거라는 경고가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 대통령한테 그런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제수석한테 문제 제기를 했어요. 민간에서는 다 이렇게 당신 얘기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 쪽이 옳은 거냐. 그랬더니 경제수석이 그 민간인들 말을 믿지 마라. 그 사람들 의도적으로 그런다는 거죠.
네.
의도적으로. 예? 예. 민간 경제연구소는 재벌들이 만든 연구소라서 뭔가 죽는 소리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뭐 많은 걸 뺏어가려고 의도적으로 그러고
예.
언론계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언론은 늘 정부가 하는 걸 긍정적으로 안 써주는 사람들이니까 늘 습관적으로 그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 사람 말 믿지 마라.
네.
이렇게 말을 한 건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예.
네? 대통령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국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
보고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대통령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경제고
예.
일주일 사이에 급격히 나빠지는 경제는 없습니다.
예.
다 선행지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표가 다 미리 발표돼가지고
예.
그걸 보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왜 대통령께서만 유독 그렇게 한국 경제가 잘 된다는 보고만 받으셨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문제지까지 한 그런
예.
기억이 나는데 이걸 누가 뭐 대통령을 기만한 속일 목적으로 했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예예.
어쨌든 대통령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계속 받았으면 무언가 대책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IMF 사태가 안 왔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언제나 정직한 보고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의뢰 참모들이 정직한 보고를 하겠지 하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아니 제가 미국의
네.
백악관에서 고위 참모를 지낸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우리보다 훨씬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대통령 주변에 이 아부하는 분위기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 대통령한테 참 직언이 어렵더라.
예. 예.
또 사람들은 다 대통령을 자주 만나려면 예? 자주 만나야 힘이 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을 언짢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좋은 소리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부하는 분위기가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누구도 직언하기가 쉽지 않더라.
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한다.
네.
대통령한테. 아닌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더라. 그런 경험담을 제가
네.
그 얘기하는 걸 제가 책에서 읽은 일이 있습니다.
네, 네.
예. 정말 그렇거든요. 예.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예요.
네.
다른 사람이 해주기 어렵습니다.
네.
대통령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찾아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인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의 그 뭐 다양한 수석들 청와대
네.
인선
네.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직원하는 참모가 있다. 누가 직원을 한다라는 평이 언론에서 한 번도 거의 나온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예, 뭐 이제 그분들이 네. 이제 앞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업무를 시작을
네.
했으니까 막
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하는 것이긴 하나.
네.
평소에 제가 되게 다 알던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특별히 무슨 뭐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예.
성격이 유한 분들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이 유한 사람은 옆에 동료한테도 별로 싫은 소리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더구나 대통령한테 예. 그런 솔직한 보고를 하기
예.
어렵지 않겠나
예.
하는 그런 짐작을 하는데요.
네.
또 걔 중에는 또 개인적인 신임이 두터워서
예.
뭐 그런 얘기를 해도 대통령한테 무슨 오해를 사거나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서
예.
예,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말의 기대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은 자기 가까운 주변에
네.
늘 자기한테 바른 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둬야 합니다.
네.
이 유명한 고사가 있죠. 당태종.
네.
예? 당나라가 당태종이 네. 위증이라는 사람을 썼잖아요.
네.
근데 위정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적대시하는 세력의 핵심
예.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골라다가 당신은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는 일을 해라.
예.
그 인물을 준 거예요. 근데 위정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좀 과격한지 아주 그 대신들 앞에서 그냥 그 황제를 막 직설적으로 비판했어요.
예.
그래서 황제가 자기가 시켜놓고도
예.
몇 번은 죽이려고 그랬던 겁니다. 괘씸해가지고.
예, 예.
이미 날 깔본다 이래서.
예.
예, 그런데 이제 주변의 만료와
예.
자기가 옛날에 했던 생각 예.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정관정요라는 책이 있잖아요. 책이. 이게 당태종의 예. 통치 기록 아닙니까?
예. 예.
그 정관정요가 지금까지도
네.
동양에서 최고의 제왕학이라는 평가를
예.
받잖아요. 그게 당태종이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위증이라는 사람을 써서 그런 역할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네.
하여간 뭐 조금만 뭐 하여간 이상한 사람은 막 그냥 칼날 같은 반대와 비판이 들어오니까요.
네.
예, 그래서 늘 그렇게 위증이 죽었을 때 당태종이 그랬다는 거죠. 내가 거울을 잃었다.
예.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었는데
예.
잃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 통곡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것처럼 네, 왕조 때도
예.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더군다나 민주주의 시대인데
예,
뭐 옆에서 대통령한테 좀 직언했다고 그래서 뭐 귀향을 가겠습니까? 안 할 말로 뭐 사약이 내려오겠습니까?
예. 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막 지레 겁을 내고 그런 면도 있어요.
예.
대통령이 꼭 그거를 못마땅히 생각하는 게 아닌데도 그럴 거라는 짐작으로 지레 겁을 내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예. 또 대통령을 핑계대고 그거 안 하는 것도 밑에 사람 책임이에요.
네. 네. 그렇다면 청와대 참모가 직원을 잘 하지 못한다면 이를테면 이전 대통령들까지는 뭐 영부인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는데 지금 신임 대통령은 뭐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뭐 배우자가 없고 또 형제 자매들 뭐 부분에서 어떤 그 견제를 하기에도 좀 쉽지 않을 걸로
그렇지요.
예상이 되는데요.
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예. 시절에 그 유경수 여사께서
예,
야당 노릇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참 내분이 싸움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상당히 막 격한 예? 부부 싸움도 했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그 많은 국민들이 예. 그 유경수 여사의 그 다른 인자한 네. 그런 모습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그렇게 그 무서운 예. 예? 예. 대통령이자 부군인 분한테 네. 그렇게 막 그 견제하는 예. 이런 야당 역할을 해줬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존경하고 저는 그랬다고 보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가족 중에 그런 거 할 사람은 있어 보이지 않죠?
예.
네, 적절하게 할 사람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 어쨌든 본인이 찾아야 돼요.
예.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개 이런 역할을 의회와 언론이 해주지요.
예.
예. 미국 같은 게 대표적이죠.
예.
뭐 대통령이 잠시도 뭐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기 권력에 도취할 겨를이 없어요.
네.
의회가 계속 견제하고 언론이 계속 비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미국 대통령은 그러고 보면 우리 대통령보다 참 딱한 사람이 존재해요.
예?
예. 훨씬 견제와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은 국회나
네.
언론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못하고 있죠. 뭐
네.
사정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히 그렇게 그 자신을 마땅히 견제할 만한
예.
세력이 없다는 것도 감안해서
예.
어쨌든 자기가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예.
주변에 잘 그렇게 정직한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 꼭 둬야 된다는 거죠.
네네. 네.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비판을 받아도 억울함에 빠지면 내 진심을 몰라준다. 이런 또 생각에 빠질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예.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네.
그 헌신하셨던 이제 두 분의 대통령이
네.
계시잖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대통령. 예.
그분들이 대통령이 막상 되고 나서는 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예.
그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은 비민주적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예.
예. 이분들이 끊임없이 언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네.
예? 예. 이 언론이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에
예.
언론이 막 무서워서 권력이 무서워서 뭐 제대로 기사도 못 쓸 때 그 당신들이 막 그 언론 자유를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을 해줬는데 그런 고마움을 느끼는 고사하고 내가 하는 건 막 사사건건 비판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막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막 괘씸하기까지 한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일이 잘못된 걸 언론이 보고를 하면 보도를 예. 하면 이제 관련되는 네?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한테 적당히 보고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정직하지 않은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사지를 좀 하고. 네,
아시다시피 언론이라는 게 늘 정부가 하는 걸 이렇게 꽈서
예예.
쓰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하는 거 칭찬하는 언론 보신 일이 있습니까? 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요.
네네.
그건 제가 여러 차례 봤으니까요.
네.
그럼 대통령은 언론이 예? 정직하게 사실 보도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막 허위 보도 내지는 아주 부정확한 보도를 해놓고도 정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냐.
네.
막 분노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한테.
예.
대통령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공보수석
제가,
시절에.
제가 파악한 사실은 이런 겁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일이 여러 번
예.
있어요.
예.
예. 그럼 대통령이 처음에는 안 믿다가 제가 쭉 설명하면 나중에는 아, 그러냐. 아, 그럼 내가 잘못 알았구만.
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여러 번 봤거든요.
네.
그래서 늘 대통령은 늘 하여간 자나깨나 뭔가 나라를 위해서 잘하려고 해요. 어느 대통령이나
예.
마찬가지예요.
예.
그걸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언론이, 국민이, 야당이 이걸 몰라준다는 거예요. 충정을.
예.
네? 아니,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한 건데 결정한 건데 믿고 따라주면 될 걸 왜
예.
그렇게 반대하고 비판하고
네.
그러냐는 거죠.
예.
예? 원망스러운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본인은 그게 잘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예.
결과가 나쁘다고 비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왜 잘 된 거를 잘 됐다고 그러질 않고 왜 저렇게 나쁘다고만 얘기를 하느냐. 의도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그런다고 보니까
예.
원망스럽고 괘씸하고 그런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이번 새 대통령은 야당 그리고 언론과의 관계를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 우선 야당의 경우에는
예.
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 우리가 흔히 말 파트너라고
예.
해야 되는데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예? 근데 과거의 대통령들은
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두 분도 네. 야당 시절에는 늘 대통령을 향하여 예. 왜 우리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던 분들도 막상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했다고 보기 어려웠거든요. 예, 뭐 그런 면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야당이 섭섭하고 예, 뭐 괘씸하고 예. 한 마음이 있더라도 예. 일단 국정의 파트너로 예. 토나라 뭐 제1야당 같은 경우는 네네. 당연히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의 중요한 부분을 충실히 설명도 해서 네. 그죠? 예,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정보를 또 뭐 제공하기도 하고 네. 늘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그러지 않습니까? 늘 의회 지도자들 백악관 초청해서 설득하고. 뭐 조찬한다든지 예. 만찬하면서 늘 설명하고 설득하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힘들고 귀찮겠습니까? 예? 안 그래요? 네.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인데.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탁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지는 말고 네. 예. 설명하고 설득하고 예. 그게 동의를 얻고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네. 힘들죠 과정이. 네. 그렇지만 민주주의라는 그런 거예요. 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그랬잖아요. 과거에 레닌이나 모택동은 네.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는 예? 권력은 설득의 능력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설득의 능력.
예. 예. 그게 권력의 원천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그러자면 먼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설득하는 과정이 힘들죠. 네.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게 아주 그 야당을 대하는 데는 가장 핵심적인 아주 기본적인 예, 그 자세죠.
설득의 능력.
그렇죠. 예. 아니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존중하라. 겁니다. 그러면 야당도 대통령을 존중합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야만 국정이 물론 야당이 비판하고 견제하겠지만 국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렇다면 결국 야당과 언론만이 아니라 여당의 역할, 여당과의 관계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당과의 그렇죠. 관계는 좀 어떻게 갖고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과거에는 대통령들이 이제 여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는 시절이 오래 있었어요.
예.
그때는 뭐 대통령들이 완전히 총재이기도 하니까 네. 당을 완전히 뭐 완벽하게 통제를 했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은 뭐 당의 총재라는 직을 안 가지고 있어도 당을 통제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또 스스로 뭐 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통제받을 준비가 돼 있고 심리적으로 오랫동안 인습이 그래서 그런지 예. 예. 자꾸 통제를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은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줘서 예.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왜 예. 그러냐 하면 소통이란 말 우리가 많이 하죠. 네. 소통이 아주 핵심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근데 소통은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하고 일일이 소통합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소통의 대부분을 맡아주는 겁니다.
네.
전국의 지역 조직이 있으니까 그 예. 지역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예.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죠.
네.
그 설득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지지를 예. 얻어야 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민의를 얻어 들어서 정부와 대통령한테 전달해가지고 국정에 반영해야 되죠.
네.
이게 쌍방통행이잖아요.
네.
이게 소통 아닙니까?
네.
이게 교감이고
예.
예.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이 집권당할 대통령들이 번번이 무력화시켜 버려요.
네.
완전 힘을 빼버려요. 그러면 국민에게 권위를 잃어가지고 국민이 여당 취급을 안 합니다. 그냥 무시해버리지. 그리고 여당에다가 그런 역할을 부여하지 않으면 국민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이 끝까지 불통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듣고 떠났는데 소통하려고 평소에 굉장히 본인은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네.
소통의 가장 큰 창구가 집권당인데
네.
그 인식이 없으니까 자꾸 청와대 홍보만 강화하면 이게 소통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예? 잘못 인식했던 예.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박근혜 새 대통령은 어쨌든 예. 지금 새누리당을 활성화시켜서
네.
예. 위상을 높여주고
예.
활성화시켜서 충분하게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네.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훨씬 편하고
예.
또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이 덜 옵니다.
덜
앞에서 예. 당이 그걸 다 막아주니까. 그런데
네.
예. 왜 그런지 그걸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부담이 다 대통령한테 가요. 결국은. 예. 그건 정말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다 네. 대통령 얼굴 혹은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예. 모든 걸 대통령이 결정하면 예. 아랫사람이 창조적인 생각을 안 하고 네. 능동적인 생각을 안 하고 예. 대통령 입만 쳐다보게 되거든요. 네. 이게 굳어지면 큰일 납니다. 네. 네.
오늘 윤 장관님의 우려와 또 희망 섞인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더 궁금한 것들을 여쭙고 싶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저는 지금 먼저 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뵙겠습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 예. 시간이 빨리 가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네. 주에 봅시다. 네. 네.
보수와 진보를 다 오를 수 있는 제3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민이 행복한 팟캐스트 윤여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난 소리도 하면서 격려도 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가진 팟캐스트 윤여준.
정치만큼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도 없지요. 꼼꼼하게 감시하고 또 필요할 때는 때때로 격려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여준의 부드러운 직설.
아 서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예,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이제 축하해주기 위해서 찾아온 외빈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분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전 칠레 대통령이며 지금 유엔 여성기구 대표로 있는 미셸 바첼레트 여사입니다. 이분은 그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점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전혀 다른 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그 가족적인 비극을 겪었다는 건데요. 이 바첼레트 여사의 아버지는 그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에 그 이 반체제 인사로 말 몰려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와 본인 자신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모진 탄압을 받았거든요. 이런 그 비극적 가족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바첼레트 여사는 칠레의 최초 여성 대통령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아주 공통점이 있는데 또 이 바첼레트 여사는 또 하나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이건 칠레만이 아니라 남미 대륙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도 과거에 여성 국방장관이 없었대요. 그래서 남미 전체 국가 중에서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이다 하는 이 최초의라는 그 기록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아마 연세도 우리 박 대통령하고 아마 한 살 차이 정도로 저는 비슷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적 성장 과정은 뭐 전혀 다릅니다. 우선 그 피노체트 독재 시절에 그 지하 학생 운동을 했어요. 바첼레트 여사는. 우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민주화 90년도에 칠레가 민주화됐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 군사 전략하고 군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는 의학을 했어요.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군사학을 공부해가지고 군사학 석사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원래 의학도였으니까 보건장관이 임명됐다가 그 2년 후에 2002년에는 국방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국방장관 재임 중에 큰 홍수가 났던 모양입니다. 근데 홍수가 났을 때 이 바첼레트 국방장관이 군복을 입고 그 군의 수륙 양용 탱크 있죠. 수륙 양용 상륙할 때 쓰는 그런 탱크 위에 올라서서 그 구호 작업을 막 진두지휘를 한 게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그 이미지가 워낙 강하게 국민들한테 비쳤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칠레 국민들 사이에 대통령감이다 하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2006년에 예, 대통령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5년간 재임을 하고 2010년 3월 달에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죠. 단임제입니다. 칠레도. 예, 그래서 사임을 했는데 사임하고 바로 유엔 여성기구의 이제 대표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첼레트 대통령이 퇴임할 때 국민 지지도가 84%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취임할 무렵의 지지도인데 퇴임할 때 지지도가 84%. 이게 기록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요담 임기 한번 지난 다음에 다시 출마해달라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그 인기가 높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바첼레트 여사는 칠레 여성들한테는 가능성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말로 하면 된다라는 그런 가능성의 상징이라고 하고 또 칠레 국민들은 그 바첼레트 대통령의 진정성, 그 성실성을 100% 신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했다 그래요. 그분은 속이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감추는 것이 없다. 얼마나 믿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그랬던 만큼 국민의 100% 이제 신임을 받았는데 최근에 작년입니다. 작년 5월 달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 보건대학이라고 우리가 말을 바꾸면 그런 대학 졸업식에 가서 그 축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졸업식 축사인데도 마치 지금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강의 같은 길지 않지만 아주 내용이 훌륭한 그런 연설을 했어요. 제가 연설문을 구해서 보니까 아 정말 놀랄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중에서 아주 그 인상적이라고 생각한 부분 몇 군데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평등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처럼 훌륭한 리더십은 인권과 인간 존중의 추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동의로부터 정당한 권력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항상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나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강력한 소통의 방법이고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의 절대적 기초임을 깨달았다. 이런 말도 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새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그 새로운 리더십은 바로 정의롭고 포용적인 리더십이다. 인간을 존중하고 윤리적이며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의 복지를 지킴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리더십이라야 한다. 이런 그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우리말로 바꾸니까 좀 감동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예, 좀 건방진 말씀이지만 이거 영어로 읽으면 이거보다 훨씬 가슴에 딱 와 닿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소개를 드리는 진짜 이유는 좀 우리 박근혜 새 대통령께서 이 바첼레트 여사의 이 리더십에 관한 이 생각, 이 말, 또 그분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던 그런 경험 이런 것을 좀 벤치마킹을 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데 큰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충정에서 제가 굳이 이런 말씀 오늘 드린 겁니다. 네. 네, 여러분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윤여준이었습니다.